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5일 오전 9시 8분에서 43분 사이 평양 순안등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쐈다며 현재 사거리와 고도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군 당국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미한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보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모든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을 규탄하는 데 동참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을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합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4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굴욕감을 줘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발간된 르파리지행 등 지역신문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고 푸틴 대통령은 자신과 국민, 역사에서 근본적으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모욕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전투가 멈추는 날 외교 채널들을 통한 출구를 조성하도록 러시아가 굴욕감을 느끼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굴욕감을 줘선 안 된다는 요구는 프랑스를 굴욕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런 요구하는 모든 나라들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슬로비안스크 일대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하면서 시민들이 탈출하고 있다고 4일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5일 기초의회 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훈센 총리의 장기 집권을 맡고 5년 전 해산된 제1야당 출신 정치인들의 복귀를 시도하는 선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7년 넘게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훈센 총리는 전 세계 최정기 집권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훈센 총리는 지난 2018년 총선에서 자신이 이끄는 캄보디아 국민당 CPP가 국회의석을 삭설하면서 일당 독재를 펼치게 됐습니다. 훈센 총리는 지난 2017년 야당 지도자들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며 내란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제1야당이었던 캄보디아 구국당 CNPR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당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5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17개 정당 소속 후보자 7만여 명이 11,600여 개 지방의회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당인 CPP와 CNPR 출신 야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촛불당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 비평가들과 인권단체들은 선거를 앞두고 훈센 총리가 많은 야당 정치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을 수감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필리핀 루솜섬 남동부에 있는 소로소곤주에서 5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 피해를 입은 인근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필리핀 당국은 추가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폭발한 화산은 수도 마닐라에서 250km 떨어진 소로손조주의 블루산산으로 17분 동안 폭발해 연기 기둥이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인근 마을도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필리핀 화산 지질학 연구소는 증기를 동반한 추가 분출 가능성이 있다며 1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끝으로 북한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밧바다는 2에서 4m, 서해 북밧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 한국, 일본 3국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고 있는 북한이 봉쇄 정책을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국이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31일 언급한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nd we certainly, as we attempted in this last...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기존에 집행할 권한이 있는 제재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가장 최근 결의안을 시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분명 추가 제재를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미국이 북한에 경고를 했지만 지난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제재안은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최 기자가 먼저 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6일 미국이 이제 그 대북 제재 결의안, 북한의 그 탄도 미사일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부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이 그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지금 들으신 대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죠. 그 대사가 다시 한번 경고를 한 건데요. 북한이 그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은 반드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그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6일 그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제재 결의안을 미국이 추진했지만 중국, 러시아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부결이 됐는데요. 북한이 그 7차 핵실험을 하면 반드시 유엔 안보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요. 이것은 네. 그 실질적인 어떤 그 제재 차원의 그 효과보다는 그 명분 측면에서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 새로운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한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북 제재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 명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2017년이죠. 당시에도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해서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당시 그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그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거기에 또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북한이 또 추가로 핵 미사일 이런 것을 시험을 하게 되면 강력한 그 대북 제재 결의를 한다. 그리고 미국, 중국이 러시아가 합의를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설사 이번에 다시 그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을 하고 이것이 설사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명분으로 강력한 양자 차원, 독자 차원의 그 대북 제재를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북한이 곧 뭐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이 과연 그 핵실험 준비는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모두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한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서 서울을 찾은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미국 정부 평가를 다시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서 통계비 핵실험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면서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모든 우발 상황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2018년이죠. 당시에 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 조치라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위성사진을 통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핵실험을 할 게 아니면 굳이 갱도를 복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이 됐고요. 이례적으로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 정황을 평가하는 그런 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시기만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한국의 대통령실도 북한의 그 최차 핵실험 움직임이 마지막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네.
북한이 그 풍계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하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하고 또 핵무기를 만들고 나서 바로 그것으로 어느 나라를 공격할 뭐 그런 의도는 지금은 뭐 당장은 뭐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제 그 7차 핵실험, 지금 5년 만에 만일 하게 되면 하는 건데요. 7차 핵실험 하려는 의도를 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미 그 ICBM 그리고 한 40여 개의 그 핵탄두를 이미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재진입의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 본토를 타격할 역량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미국은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ICBM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건 물론이고 이와 별도로 그 한국,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 핵탄두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조그만 핵탄두, 전술 미사일에 쓸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을 해서 일종의 그 미국과 그 핵군축 회담을 해서 제재 해제를 받아내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2017년이죠. 당시에도 북한이 그 ICBM을 쏘고 또 6차 핵실험을 해서 2018년 그 다음에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그 미북 정상회담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그 쓰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의 뭐 180도 다르다 할 정도로 상당히 다른 정치적 그 성향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설사 이 같은 의도, 미국을 압박해서 제재 완화를 받아내려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도 그렇지만 이 7차 핵실험은 이 실질적인 금지선,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ICBM 발사 또 핵실험 이 두 가지는 미국이 정해놓은 그 레드라인 금지선이자 미북 간 신뢰 구축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던 2018년에 북한은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북한이 그 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발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올 들어서 무려 지금 6차례나 ICBM을 발사를 하면서 일단 그 레드라인을 넘은 그런 상황인데요.
예.
현재 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그 국제적으로 좀 미국이 여력이 없고 또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또 정권 교체 이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서 이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한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7차 실험까지 한다면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은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북한이 그 2018년에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의 그 3번 갱도를 복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한미 당국이 북한이 그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그래서 곧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또 미북관계 동북아 정세 이런 곳에 이제 북한 핵실험이 어떤 여파를 미칠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한다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예. 5년 만에 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그 2017년, 2018년 초에 그 굉장히 그 미북 간 대립이 심했던 그런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일곱 번째 핵실험을 하면 그러면 이제 명실상부한 핵국가가 되는 건지, 이 핵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그 상태에 있는 거를 소위 말하는 이 핵국가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북한이 벌써 이제 그 여섯 번 핵실험을 했고, 요번에 하게 되면 이제 일곱 번 그 핵실험을 하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면 핵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들 그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 핵국가는 뭘 말하냐면 두 가지, 핵능력과 국제법적 지위, 이런 것을 가진 것이 이제 그 핵국가라고,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전부 다 핵보유국, 핵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 5개국이 그 핵을 능력도 갖고 있고, 또 하나 이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국제 평화에 대한 그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국가죠.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 지위도 갖고 있고 핵 능력도 갖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핵 보유국입니다. 그러면 국제법적인 지위는 없고 그냥 핵 능력만 가진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핵 능력을 갖고 있다고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제법적 지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핵국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고 핵능력 국가, 이렇게 이제 그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그 핵능력은 뭐 어느 정도 좀 있지만 그 국제적 지위도 없고, 또 하나는 그 과거에 그 NPT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한 경력이 있고,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기존에 굉장히 중요한 국제질서인 NPT가 이제 파괴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7차 아니라 8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보유국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이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의 3대 핵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또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이런 그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장 억제라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들을 말을 하는데요. 2006년에 네. 북한의 1차 핵실험 뒤에 열린 미한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확장 억제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요. 2009년부터 이제 미국이 매년 그 한국에 대해서 이런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매년 재확인을 하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의 윤석열 정부, 올해 출범한 이 윤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이런 확장 억제 노력이 미흡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천명을 했고요. 네. 특히 그 지난 4년 동안 가동이 중단됐던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에 열렸던 미한 정상회담에서도 이 협의체 재가동에 합의가 됐는데요.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해서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략 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또 그 한 미한 그 군사 훈련도 강화하는 이런 방안들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네.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효과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국의 박지원 국정원장, 이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는데 중국은 과연 그 진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그러면 중국은 같은 입장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중국은 뭐 북한 핵실험에 반대한다 그렇게 보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지원 지금은 물러났죠. 그래서 그 전 한국 국정원장이 그 한국 언론하고 5월 7일 날 그 인터뷰를 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북한이 그동안 그 외교 경로 이런 걸 통해서 수차례 핵실험 자제를 북한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안 듣고 있다. 이런 취지의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이 그런 본심이 무엇이냐 이런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역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핵실험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몇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하면은 이거 이 문제가 그 한반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동북아의 그 안보 상황이 변합니다. 그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한 간에는 그 핵 확장, 핵 우산이 강화되는 건 물론이고요. 전략 자산 배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한국, 북한이 그 핵무장 이런 것이 되면 일본이 그 재무장할 수도 있고 그 여파가 그 타이완에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중국으로서는 사실 굉장한 이것이 그 악재죠. 그 나쁜 얘기 소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어떻게든 그 북한 핵실험을 막아서 동북아의 이런 그 안보 상황이 연쇄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맞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같은 압력을 한다고 해도 북한이 그 같은 압력에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러면 이제 북중 관계가 좀 뭐 나빠질 수도 있겠습니까? 뭐 여전히 예전처럼 뭐 좋은 관계로 그냥 갈 수 있을지요?
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북한 핵 보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북한 핵 실험에 압박을 가해왔고요. 한 예를 들면 이제 2017년이었죠. 북한의 핵 실험 뒤에 그 유엔 안보리가 그 강력한 대북 제재를 채택할 때 중국도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때 만약에 중국이 이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았으면 오늘날과 같은 엄격한 대북 제재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을 하면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게 되는 게 천명한 입장인데 지금은 그때 2017년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지 이 부분은 여전히 그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는 2017년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미중 전략 경쟁 굉장히 그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비판하면서 외면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과 북한 관계가 더 밀접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과연 중국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의문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따라서 북한의 7차 실험이 단행이 되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여기에 따라서 북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매우 흥미로운 그런 대목입니다.
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 하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지금까지 나온 언급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 아마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은 아마 세 가지 정도의 그 대책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들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처음 그 아까 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의 말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아마 네. 그 거부권 부결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은 아마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미한간 또 미국 일본 간의 구체적인 그 핵확산, 핵우산을 그 구체화하는 것,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그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자산, 무슨 항공모함이라든가 전략폭격기라든가 이런 것을 그 한반도에 배치하고 또 미한일 관계도 계속해서 지금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입장이고요. 설사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안보리 차원의 그 대북 제재가 부결이 되더라도 이를 명분 삼아서 북한의 그 국제법 위반 이런 것을 계속 부각시키고 한국, 일본, 유럽, 캐나다, 호주 이런 국가들과 합세해서 독자 차원의 대북 제재 이행 이런 것을 상당히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 한국, 일본 3국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 한일 외교장관이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이 세 나라가 공동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그런 성명이나 나온 것은 상당히 그 흔한 일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한일 3국 외무장관이 공동으로 이제 성명을 낸 것은 드문 일인데요.
예.
27일 날 그런 그 성명이 나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한국의 그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역시 이것은 그 상당히 그 이례적인 일이고 역시 이것은 북한의 그 7차 핵실험에 대해서 어느 한 나라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미한일 3개 그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내서 이것이 그 한 목소리를 내는 국제사회의 그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그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성명을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세 나라가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만남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얘기는 뭐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닌데 이번에 이것은 뭐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4월에 그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면서 바락 오바마 전 정부 또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와는 다른 어떤 그 실용적인 접근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북한 측에 거듭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일체 그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그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전임 트럼프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관심이 낮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뭔가 지금 큰 일을 저지르지 않는 한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문제에 이런 그 대화만 제의해 놓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그 입장을 계속 보일 것이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정부의 그 전략적 인내는 결국에는 북한의 그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지 못한 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자꾸만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 지금 현재 미국 정부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돌아갔다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북한과의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북한의 지금 1년 넘게 아무런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런 움직임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미한일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3일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당연히 뭐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미한일 그 북핵 수석 대표들이 이제 3일 그 서울에서 만나서 북한의 그 7차 핵실험 그 준비 동향 그리고 그 대응책을 그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요. 성김 그 미 국무부 그 대북 특별 대표 그리고 한국의 김건 한반도 평화원석 본부장 그리고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이로 그 아시아 대양국장이 만나서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의 그 7차 핵실험 준비 상황 여기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대응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그 방어력, 억제력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 이 같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중국이 보조를 맞추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북한 핵 문제 풀려면 뭐 여전히 중국의 협조는 필요한데요,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과거처럼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되지 않았나. 지금 이런데 이 기자가 보시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런 그 평가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연 그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협조할지 굉장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과 경쟁도 하지만 협력할 분야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핵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국에도 이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초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을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미국 주도의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북한도 이런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도 그 북한으로 인해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영내 불안정이 초래되는 걸 원치 않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네.
하지만 그 현재 진행되는 그 미국과의 패권 경쟁 이런 걸 감안한다면 현재로서는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2일부터 평양 등을 봉쇄했는데 최근에 봉쇄 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정부 산하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 말을 잠깐 들어보죠.
29일 날부터 평양의 경우에는 종합시장, 옥류관을 포함한 식당, 공공기관이 모두 문을 열었다고 그러고요. 그동안 이동통제 결정 이후에 평양하고 국제전화가 안 됐어요. 교원들이 출근을 안 해서. 그러나 29일 이후로는 평양과 단둥 간에 국제통화가 된다고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의 경우는 일상적인 코로나 통제를 제외하고는 긴급하게 내려졌던 이동통제는 대부분 해제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북한에서는 5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정치국 협의회를 열었는데 이 봉쇄 완화 조치가 여기에서 결정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12일부터 평양 원산을 포함해서 도시를 굉장히 그 꽁꽁 묶는 일종의 봉쇄 조치를 했는데요. 29일을 기해서 이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 북한의 그 관영 그 매체 이런 것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날 5월 29일 날 그 정치국 협의회를 열어서 그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북한이 아마 그 29일 날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방역 상황을 좀 완화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발표를 보면 코로나 확진 의심자인 발열자는 계속 생기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 이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공식으로 인정한 이래 코로나 감염으로 추정되는 신규 발열 환자 규모가 1만 8천명에서 17만 4천명, 29만 6천명, 39만 3천명 이렇게 급증을 하다가 최근에는 10만 명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2일 자료를 보면 전날 밤까지 전국적으로 9만 6,610명의 신규 유혈자가 발생했고 4월 말부터 6월 1일까지를 보면 총 383만 명의 유혈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발열자는 9만 명 정도인데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런 발표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기심을 갖는 그 분석가들이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벌써 지금 저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다 휩쓸고 지나가서 과학자들은 벌써 그 이 정도 발생을 하면은 몇 명이 그 환자가 되고 몇 명이 그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런 것을 다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발표를 보면 지난 27일까지 5월 27일까지 사망자가 69명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작은 숫자인데 예. 1일부터 6월 1일부터는 아예 그 발열자 열이 나는 사람의 숫자는 발표를 하지만 사망자에 대해서는 아예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죽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 한국이나 미국의 이제 과학자들은 그동안에 여러 그 코로나 사태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아마 북한에서도 이 정도 발열자가 이 정도 수십만 명이 생겼다고 그러면은 아마 확진자 진짜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아마 천만 명 정도는 될 것이고 사망자도 그거보다 훨씬 많아서 최소한 3만 명 이상 그 사망자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보다도 식량난을 걱정해서 봉쇄를 풀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하는 주민보다 배고파서 죽는 아사자가 더 많다 이런 내용인데요. 대북 소식통은 충분한 식량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봉쇄가 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고 그래서 봉쇄 해제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는 상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인데요. 여기에다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북한 내 식량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도 최근 북한의 코로나 상황으로 외부 식량 도입이 축소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수입이나 식량 지원 방식으로 부족분을 만회하지 못하면 북한의 가정들이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북한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약품을 공급했는데 이 약품 공급은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북한은 뭐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믿어주는 그 외부 한국이나 미국 그 전문가들은 별로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중국에서 이제 수송기 석 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아마 수송을 해서 군인들을 풀어서 이것을 분배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북한 관영 매체를 보면 어떤 게 자주 나오냐면은 그 주민들 보고 그 아프면은 그 버드나무 잎을 우려 먹고 또 아프면은 청심환을 먹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걸 네. 볼 때 아마 그 약품을 뭐 수입을 해서 분배를 했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약품 부족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사망자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외신을 보면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백신 공급을 제안을 했는데 북한은 여기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왜 이렇게 철저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네, 북한이 뭐 구체적인 이유나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궁금증만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또 한국, 미국 등도 북한의 백신 지원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앞서서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지난해 또 올해 북한에 백신을 배정했지만 북한은 받질 않았습니다.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고요. 또 중국산 백신은 다른 나라에게 양보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받질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산 백신인 그 화이자 백신 또 모더나 백신을 선호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과연 북한이 왜 외부 세계에 그 백신 지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궁금증이 있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백신 지원을 받아라. 그것도 백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좀 관련 정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북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약품을 공급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국내에서도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 의심 증세로 군인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요. 네. 북한 그 조선중앙TV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 42명 가운데 한 명이 군인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그 군의 특성상 군부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12일에 처음 그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인정한 뒤에 군부대가 확산의 유력한 진원지로 꼽혀왔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이 총 2만여 명이 동원되는 등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기 때문인데요. 이 일각에서는 열병식에 참가했던 군부대에서 관련 증상이 나타났고 이동 제한 등 조치가 내려진 정황이 감지됐다. 이런 관측들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된 소식과 함께 미한일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 사태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율리시스 그랜트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을 승리로 이끈 장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에 미 연방의 구세주로 숭상받다가 미국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무력했고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I think he was a general or something.
남북전쟁 당시 장군이었죠. 북군 지휘관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Grant and Hayes and I think Cleveland or someone's in there.
그랜트와 헤이스, 클리블랜드 같은 대통령은 별로 한 일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별로 큰 업적을 세우지 못했다고요.
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잘 모르고 있거나 남북전쟁 당시 지휘관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에서는 율리시스 그랜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특히 북부에서 그랜트의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나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날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내 얼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50달러짜리 미국 지폐에 내 초상화가 실려 있으니까 말이죠. 난 군인답지 않게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승마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말을 타고 속도를 내면서 달리는 걸 무척 좋아했는데요. 대통령 시절에 마차를 타고 워싱턴 시내를 달리다가 과속으로 벌금을 물기도 했답니다. 나는 1822년 4월 27일에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단순하고 금수한 생활을 하면서 자랐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큰 기대를 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의 하나였던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날 보내셨죠. 난 사실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간 건데요. 재학 중에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동급생들 가운데 중간 정도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는데요. 덕분에 훈장을 많이 받았고 금방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멕시코 전쟁이 끝난 뒤에 그랜트는 미국 서북부 지방에 배치됐는데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 큰 불만을 느끼다가 군에서 나오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UCLA 역사학과 존 워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And he grew lonely and dissatisfied away from his family, his young wife.
외로움을 느꼈고 아내와 두 어린 아들, 가족과 떨어지내는데 불만을 갖게 되면서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군대에서 술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랜트가 불만이 많았고 그랜트의 상관도 그랜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랜트가 군에서 나와서 미주리주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돌아가서 농부가 됩니다. 군인으로서 상당히 성공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농부가 됐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죠. 마침 당시 경제 침체까지 겹쳐서 그랜트가 몹시 힘들어했죠. 농사도 그렇고 다른 일도 그렇고 별로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랜트는 일리노이주의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의 가죽가게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전쟁 초기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리노이 주지사가 그랜트를 의용군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Since Grant was a trained soldier,
그랜트가 전문 군사 훈련을 받았고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 학교 출신이고 또 멕시코 전쟁에서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인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1861년에 1,000명 정도 병력을 거느린 연대장으로 출발했는데요. 많은 공을 세우면서 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미시시피 계곡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던 그랜트 장군. 1862년 2월에 테네시주 서북부에 벨리 요새를 무너뜨린 뒤에 도넬슨 요새를 공격했다. 수세에 몰린 남군 지휘관은 전투를 중단하자며 협상을 제안했는데 그랜트 장군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항복 외에는 다른 아무런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네, 결국 남군 지휘관은 그랜트 장군의 요구대로 항복을 해왔고요. 에이브러힘 링컨 대통령은 그랜트 장군을 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 달 뒤에 실로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그랜트 장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요. 링컨 대통령에게 그랜트 장군을 해임하라는 압력이 들어왔는데요. 링컨 대통령은 그랜트 장군처럼 싸워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해임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존 워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남북전쟁
동안에 남북 양쪽에서 사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랜트는 도살자라고 불릴 정도로 사상자를 많이 냈죠. 하지만 남북전쟁 동안에 북부, 미 연방의 문제는 전투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는 지휘관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랜트가 유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점을 고맙게 생각했고 그랜트와 함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로 드러났죠. 1864년 3월 링컨 대통령은 그랜트 장군을 북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링컨 대통령을 실망시키지 않았는데요. 다음 해인 1865년 4월 남군 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의 항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국민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68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가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때까지 그랜트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UCLA 역사학과 존 워 교수는 말했습니다.
No, he did not. He never stood for an election.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정치 경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적도 없었고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한 적도 한두 번밖에는 없었습니다.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경우가 여러 번 있죠. 조지 워싱턴과 율리시즈 그랜트, 또 제2차 세계대전 뒤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그랬는데요. 그 전에 정치 경력이 별로 없었는데도 당선된 겁니다. 미국인들은 그랜트가 대통령으로서 일을 아주 잘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을 하나로 단합시킬 것이라고 믿었지요.
정치 경험이 없었던 그랜트는 군대를 지휘하듯이 정부를 운영했는데요. 실제로 군 시절에 부하였던 사람들을 정부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랜트는 한번 자기 사람으로 삼으면 끝까지 지지했기 때문에 무능력한 관리들도 해임하길 꺼려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측근들의 부정부패가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랜트 대통령 본인은 관련이 없었지만 그랜트 행정부는 곧 부정부패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정치적 경험 없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은 불행이었습니다. 내가 실패한 일들은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것이지 고의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1876년 그랜트 대통령은 의회에 대한 고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는 역대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최하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흑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기울였던 노력을 인정받으면서 순위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When these rankings first began, I think in the 1940s, he was in the bottom five.
처음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기 시작한 1940년대에는 최하위 5명 가운데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위라고 보는데요. 전 그랜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낮은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앞뒤 맥락을 살피면서 해야 하죠. 그랜트 대통령과 당시 행정부가 어떤 도전을 받고 있었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1868년에 그랜트가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 다음에 1872년에 재선됐을 때 상황을 보면요. 그랜트에게 있어서 문제는 재건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라가 둘로 분리돼 있었고 60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 나라 곳곳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라를 다시 단합시키고 남부 백인들이 다시 미 연방에 충성하게 하면서 동시에 흑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었죠.
워 교수는 그랜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업적을 세웠다고 말했는데요. 어느 정도 경제를 안정시켰고 영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외교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그랜트 대통령은 첫 번째 취임식 연설에서 흑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5조의 비준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870년에 마침내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랜트 자신이 수정헌법 제15조에 대해서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동안 가장 위대한 변화였고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임기 때는 흑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반감이 조직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남부 여러 주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이 흑인 유권자들과 백인 공화당원들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서 남부 여러 주와 선거지에 군대를 보냈는데요.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북부 유권자들 사이에서 차츰 지지를 잃게 됩니다. 이제 다들 지겹게 생각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1874년에 이르면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때 그랜트 대통령은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걸 고려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인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내려가면서 결국 두 번째 임기를 끝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고 국가가 분열하지 않게 지킨 대통령입니다. 다른 나라 내전을 보면 전쟁이 끝난 뒤에 평화협정이 지속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평화협정이 지켜졌습니다. 미국을 하나로 지켜냈다는 것이 그랜트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 정부는 5월 18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것은 푸틴 정권이 인접국인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데 따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군사 중립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두 나라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러시아 지도부를 화나게 만드는 것보다 안보 측면에서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를 한층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강하고 단결된 나토는 미국 안보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핀란드는 과거 제정 러시아 시절 식민지가 됐으며 그 후 20세기 들어 두 차례 소련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1939년에서 40년 기간 전쟁이 있었고 1941년부터 1944년까지 또 다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후 2차 대전 이후 헬싱키는 모스크바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했으며 군사적으로 중립정책을 취했습니다. 스웨덴도 2세기 동안 군사적인 비동맹 정책을 취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최근 나토와 협력을 강화했지만 그동안 정치 지도자나 시민들은 나토 가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낳은 가장 큰 아이러니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막으려던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나토의 확대를 막으려 했지만 정작 나토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은 발틱 3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나토의 동부전선을 튼튼히 만들 것입니다. 또 러시아가 북극해 인근 콜라반도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한 것을 의미 없게 만들 것입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나토, 처음부터 방어적이고 평화적이었던 나토는 강하고 통일되었으며 주권과 국민을 지키려는 목적에 충실히 단결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유럽에서 새로운 두 개 국가가 나토 회원국이 됨으로써 우리의 안보와 안보 협력은 한층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 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싱그러운 봄과 함께 VOA 한국어 방송이 새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과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매주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 탈북민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90kHz로, 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